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모두 헛일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쓰인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으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나이거나 다른 사도들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도 없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품은 희망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한 짓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과 권위와 권세를 멸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으로 쳐부수어 복종시켜야 할 원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성경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 뒤에는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결코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삽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거는 자랑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 마십시다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꼬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품성을 망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참 어리석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먼저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속에 심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자라서 가지게 될 모습을 가진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곡식이든 그것의 씨앗을 심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몸을 그 씨앗에게 주시는데 씨앗마다 주시는 몸이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또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 하나하나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썩을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몸은 비천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심긴 몸은 약한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강한 몸입니다. 땅 속에 심긴 것은 자연적인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지금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어질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비밀을 잘 들어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었던 믿는 이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때에 죽음이 승리에게 삼킴을 당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에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일에 온몸을 다 바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9장. 이것은 앞문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가스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라빠에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배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모나,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희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찰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고아들을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네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세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예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바위틈 속에 자리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에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막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스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도의 승천과 교회 탄생 이후 약 2000년이 지났고 문화나 사상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역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 역시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우리의 일하기 위해 가야 할 장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양육하는 일이고 이 일의 동력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과 동력은 세상 끝날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본래적으로 의도하신 역할의 쇠퇴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가는 것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은 이제 그의 교회에 계승되었고 또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러나 역사 속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현재의 교회까지 역사 속의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에서조차 처음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의 소수의 무리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의 놀라움과 현실을 비교한다면 외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쇠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부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사도의 구약성경의 인용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전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 속에 온다면 이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표현으로 바른 영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두 번째는 현실적 이원론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1세기 말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경계한 바 있지만 형태의 차이는 있어도 20세기의 오늘에 있어서도 교회에서의 이원론적 사고와 이중적인 삶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세 번째는 장소적 성전주의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구약성경의 잔여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성전주의에 집착된 신앙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건물 안에 가두어두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관된 신앙생활의 구심점으로서의 예배 장소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배받은 은혜를 세상에 실천하는 초대교회의 형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 하는 일들만을 인정하고 세상에서의 중보적 역할을 잊어버린다면 구약의 율법적 예배보다도 나은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신앙인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바울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확대할 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어디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네 번째는 편협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앙의 이슈는 여전히 복이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가가 설교단상으로부터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체제는 다분히 독선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남이나 세상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또 복받는 섬김의 대상도 소위 말하는 목회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완전히 그릇됐다고는 말할 수만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편향되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비유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25장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스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안정된 교회 속의 사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충분히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복을 비는 식의 그릇된 종교 행위는 버려야만 할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해결되지 않고는 세상 속에서 바람직한 교회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인식하며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의롭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5절입니다. 속하지 아니함, 속한다는 의미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유치한 세상에 썩어질 고기를 두고 싸우는 사막의 독수리 같은 싸움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의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요. 세상에게 먹히지 않고 정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의 소환과 방법이 아닌 진리로만 증거를 해가야 되겠는데 비굴한 방법이 아닌 참된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해 가야만 합니다. 상대가 비굴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8절에 말씀하시죠. 개인의 영달과 복의 희구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봐야 합니다. 교회당이라는 제한된 장소만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의롭고 인자하신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움받을 각오로 행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잘못된 기존 신앙인들로부터 우리를 오해하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받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피가 아닌 참여로 해야 되겠는데 본문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포기가 아닌 도전으로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가 그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당부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자신만을 성결케 보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각성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즉 내가 해야 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예수님의 대제자들로서 미움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며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급받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열장의 보석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 직전의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도 믿음의 본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죠. 풀만 무성한 무덤 하나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할할 것인가도 역시 오늘의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떻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그를 유혹을 했는지, 그 유혹을 뿌리친 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 그 후 극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극적이고 감명적이지만 저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장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 갚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습니다. 사실 형들의 그 전갈은 거짓말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 유언이 사실이라면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품으로 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무시하고 형들에게 안 갚음을 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전갈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해 듣고 운 요셉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성품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토릭, 곧 수사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죄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단순히 용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의 자녀까지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며 우리가 개발해야 할 영적 성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